나타나 여러 섬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과 내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그렇게 필요로 했던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알 수 없었던 내시에게 빌립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이 깨닫느냐, 알 수 있느냐. 그러자 내시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모르는데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말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는 데 있어서 자기가 도움을 받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게 간섭을 할까? 혹은 내게 위해를 끼칠까? 혹은 내가 이용당할까? 그래서 이용당하게 되면 내가 불편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읽는 이 말씀, 내가 읽는 이 글, 이 글의 의미가 뭘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시와 빌립이 이렇게 함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 빌립이 들어와서 이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르쳐주는데 이 이사야 내용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가르쳐주는 이 내시가 읽고자 했던 말씀은 그 앞절 궁금하게 여겼던 성경구절은 3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사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다 함이라.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 53장 이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이 예언의 의미를 단지 빌립은 그 한도 내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단지 그 한 부분에서만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설명하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흘러온다는 것을 볼 때에만 바로 이 이사야 53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그 상황만 봐서는 이해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다 봐야 어디서부터 흘러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에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이 바로 이 주어진 이사야 53장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사야 53장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그리고 약속과 구원 계획과 그리고 방금 전 일어나고 있었던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 일들을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때로는 책으로 쓰여지지 않기도 했고 미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그 다음에 미처 그들이 알려지지도 않았던 많은 주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함께 경험하고 함께 그 속에 있었던 바로 빌립 같은 빌립 집사 같은 이러한 사람만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로 살면서 왕의 간다게 여왕의 많은 국고를 가지고 담당하던 그 내시의 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 줄 때 이 내시가 비로소 이해하게 됐습니다. 빌립이 가르쳐준 것은 35절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에서 시작하는 글일 뿐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방금 전까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구원사역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로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방금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신 지 49일이 돼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됐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에디오페 내시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것은 단지 학적으로만 설명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근거로만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한 모든 그의 능력이 다 발휘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러한 빌립과 네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게 되고 있을까? 왜 내가 이렇게 자녀 문제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남편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취직 문제를 고민하게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 곳이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예전에 간증도 하셨지만 우리 장로님이 이 승승장구했으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택도 없어요. 우리 큰아버지가 계신데 큰아버지는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하니까 믿기가 어렵더라고요. 승승장구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혈혈단신으로 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 제약회사를 일구었고 그 제약회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동생인 우리 장로님은 그냥 군대에서 그냥 시험 봐야죠. 테스트 봐야죠. 발표해야죠. 노상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노상 스트레스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그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 가서 귀가 활짝 열렸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 문제,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은 단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 섭리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서 그 방향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네시에게 빌립이 왔던 것입니다. 내시는 그것을 몰랐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니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내시와 빌립과의 관계.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얻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알려주고 얻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관계. 이러한 관계를 오늘날 우리들은 이 교육자와 또 성도 사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만나, 때로는 전도사님을 만나, 때로는 부목사님을 만나, 강도사님을 만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갑니다. 어렸을 때도 또 유초등부에서는 또 전도사님에서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사랑해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청년부에는 또 강도사님 혹은 부목사님 또 만나서 또 목회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서 또 삶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장년이 돼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시와 빌립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수직적 관계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알려줬으니 당신은 이제 내 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수직적 관계입니까? 아니면 평등 관계입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나 저분이 내 예수님을 아는 거나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게 둘 다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면 한인교회 아주 얼마나 수평적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수직적이었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한인교회 같은 데 보면 목사님은 신분 문제로 전전긍긍해요. 교회에서 비자를 대줘야 되고 교회에서 그 신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고자세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은 신분이 안 되면 그럼 또 교회에서 쫓겨나야 돼. 쫓겨나면 또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 아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도들이 아, 이 목사님 왔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사임시키고 또 다른 목사님 불렀다가 또 하면 사임시키고 얼마나 평등관계인지 몰라요. 미국 한인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참 이 목회하기를 힘들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그럼 평등하냐? 한국은 평등하지 않죠. 한국은 수직적이죠. 또 너무 수직적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하라면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왜냐하면 안 되면 마음이 상하면 그냥 나가세요 하면 다 돼버리니까. 하지 마세요 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직관계에 대해서 이제 불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때로 불편한 마음을 갖고 거부감을 갖는 많은 이유는 다 목사님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돈을 많이 받는다. 목사님은 뭐 일을 안 한다. 목사님은 뭐 수준이 떨어진다. 목사님은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여튼 뭐 노상 목사님의 문제. 뭐 요즘은 또 세금을 안 낸다. 하여튼 별의별 그런 모든 문제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관계에서 이제 저항하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관계. 마치 성도들이 노조가 되고 이제 교육자가 무슨 사측이 돼서 그래서 싸워야 되는 그런 관계로 또 잘못 오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수직적 관계의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내시와 빌립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것은 수직적 관계도 아니고 수평적 관계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연합의 관계입니다. 내시가 빌립을 모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알고 싶은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들어오시지요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곳에 서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그 광야의 길에 있는 그 의미를 구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시를 빌립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빌립이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면 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야. 이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돼. 그리고 또 정말 좋은 성도들은 또 그런 도움을 또 잘 받아요.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지시라고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지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 그 말이 옳군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잘 받아요. 제가 성도들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따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그들에게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니까 얘기해주는 거지만 어떤 교회의 어떤 성도들은 또 그것을 싫어해요. 자기가 원했지만 원하는 답은 아니니까 자기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였으면 좋겠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누구였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돈이 쏟아져 나오고 여기서 평안이 쏟아져 나오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혹은 내가 다 하는 것이 되는 자기 중심적인 세계 그런 세계로 이해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해야 돼. 대신 해주기를 바라지만 누가 와서 우리 남편 좀 고쳐주고 누가 와서 우리 자녀 좀 대신 도와주고 누가 와서 대신 우리 집 좀 사여주고 누가 와서 나를 좀 취직 좀 시켜주고 나를 결혼시켜주고 나를 또 승리하게 해주고 승진시켜주고 나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네가 변해야지. 네가 달라져야 된다. 네가 욕심을 낮춰봐라.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버려라. 네가 희생해라.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아 예수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처럼 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제가 있던 이 모든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평안함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그런 마음의 그 속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즐거움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 일에 바로 빌립은 내시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야, 이런 거였구나. 내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요. 몰랐으면 여전히 에티오피아 내시로서 간다게 국거를 맡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구원의 길을 받지 못했을 텐데 아, 이걸 알고 나니까 여기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하고자 하면서 구원을 받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그랬으면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구원이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를 뻔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궁금함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니 그것이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달리다가 나는 거예요. 달리다가 나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다가 구원을 알게 돼요. 가족 문제로 괴로워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집 문제로 고민하다가 구원을 받게 돼요. 승진 문제로 고민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종종 저는 죽고 나면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고 나면 죽음이란 뭘까? 죽으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이런 세계일까? 저런 세계일까?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나한테 펼쳐질까? 그 모든 세계가 이 지금 우리가 겪는 것처럼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딸로, 아들로, 혹은 일꾼으로 이런저런 삶이 그렇게 지속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 지속되는 삶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 모든 삶에 매여서 학교 다녀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집안 살림 해야 되고, 요리해야 되고, 방 청소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후의 모습 속에서 그분은 얼마나 자유로우셨습니까? 그분은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나타나실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여기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나타나셔서 밥 먹어야 되고, 끼니마다 채워 먹어야 되고, 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아도, 지금 내가 여기에 매여서 여기에 평생 이 일을 할 것 같아도,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과 딱 연합되면 그럼 내 삶의 의미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지 않고 그래도 직장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건 모래성인데, 예? 파도가 싹 지나가면 쓰러진 모래성인데, 그래도 이 모래성에 집을 짓고 모래성에서 살 생각을 하면 너무 어리석어요. 모래성은 파도와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이 세상의 삶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이 세상의 삶은 그때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딱 돌려서 이제 진짜 영혼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바로 빌립은 내시의 마음을 이끌어내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빌립과 내시의 관계를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히 어디로 나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36절. 길 가다가,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세례를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내시가 세례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이제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세례까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 세례까지, 할례가 아니라 세례까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던 그 세례, 그 세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고자 했을 때 빌립은 그러십시오. 그러십시오. 뭐 빌립이 세례를 주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없는 권한이 있거나 혹은 주지 못하는 어떤 제한이 있거나 혹은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속에서 이미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빌립이 바로 이 한 사람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 삶, 고민되는 삶, 그 모든 부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 내시와 빌립은 하나님 나라에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자의 또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듣는 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같이 동역자 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백성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이 시간차가 있었을 뿐이지 결국 그들이 다 세례받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시간차가 있었던 것 뿐이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습하고 준비한 것이지 결국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주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서 일꾼을 맡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관계는 더욱더 의미 있고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더욱더 가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례까지 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해석이 필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다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물에 들어가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줬어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그 다음에 그리고 물에서 올라갔어요. 물에서 올라갔으면 이제 다시 기뻐하고 야 우리가 참 세례를 받았구나. 아, 참 세례를 받아서 기쁩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은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올라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슉 데리고 가버렸어요. 빌립이 사라졌어요. 내시는 가만히 있고 빌립이 사라졌어요. 내시가 가고 있는 모든 길에 빌립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을 하고 세례까지 준 다음에 세례를 주고 올라와서 아 이제 올라가셔야지고 딱 보니까 빌립이 없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계속 가지 못하는 걸까? 왜 계속 함께 하지 못하는 걸까?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가시죠. 에디오피아로 가시죠. 제가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신하입니다. 제가 당신을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뭐 최소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아유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평안히 가세요. 인사라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올라가는데 빌립을 이 주의 영이 확 이끌어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끌어간지라의 또 다른 구절은 관주는 뭐라고 되냐면 빼앗아간지라 돼 있어요. 빼앗아갔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참 그 전사님 좋았는데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사라졌어요. 야, 그 강도사님 참 마음에 들었는데 어느 날 갔는데 사라졌어요. 그 목사님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목사님이 반대로 가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장면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빼앗아가버렸어요. 내시에게서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내시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를 따라가야 됩니까? 평생? 내게 은혜를 주셨던, 내게 믿음을 주셨던, 내게 복음을 주셨던 혹은 나로 믿게 했던 그분을 평생 따라가야 됩니까? 내가 유초등부 때 나를 가르쳤던 혹은 내가 청년 때 나를 가르쳤던 혹은 내가 늙어서 혹은 또 나이가 들어서 다녔던 그 목사님을 나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까? 혹은 계속 같이 가야만 합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왜 그럴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면 때로 그것을 놓지 못해요. 아, 그 목사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아,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놓고 새로운 분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데 나는 그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랬지. 나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그때 가르쳐준 그 가르침 이외에는 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분을 붙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사실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는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파야. 파가 생기고 나는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아. 내가 감리교에서 교회를 생활했어요. 감리교에서 감리교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는 거기서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교회에 왔는데 이 장로교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감리교에서의 그 목사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반대로 내가 이전에 장로교를 다녀서 장로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감리교를 다니고 있는데 감리교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내가 이걸 붙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전에 장로교 목사님에게 인이 박혀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나는 이건 안 돼, 나는 저건 안 돼, 나는 이건 싫어, 나는 저건 싫어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 감리교식의 그런 어떤 철저한 성결 그리고 철저한 어떤 신앙생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장로교식에 더 철저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른 그러한 귀한 삶이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좀 배가 나와서는 배가 들어가게 하고 엉덩이가 나와서 엉덩이가 들어가게 하고 자세가 비틀어서 자리를 똑바르게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다다다다탁 해서 딱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데 난 이래요. 난 원래 항상 이랬어요. 삐딱해. 삐딱해. 난 이래 삐딱해야 돼. 그런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빌립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오. 하나님이 빌립을, 내시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빌립이 없어도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갈 수 있어요. 흔연히라는 것은 기쁘게라는 뜻이에요. 기쁜 마음. Rejoicing,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자기 주신 길을 잘 가서 고국으로 돌아가 주님을 더 섬기는 마음에 아주 기쁨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빌립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빌립은 다 주님이 알아서 먹고 살게 해주세요. 빌립은 또 주님께서 또 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가면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냥 걱정할 것이 없어요. 빌립은 또 섬길 사람이 있어요.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섬기다가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지금 이제 빌립은 어디로 가냐면 아소도로 또 인도하셨어요. 또 여러 성을 지나요. 복음을 전하여 가이사라에까지 나아가게 돼서 그래서 지속적인 복음의 길을 빌립은 기쁜 또 빌립은 빌립대로 흔연히 기쁨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에게 매일 것이 아니오 주님께 매야 되겠습니다. 주의 영에게. 바로 그것에 지금 우리가 만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때 여기서 의미가 있지.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와 있는데 과거를 의지해. 아, 과거 내가 어땠어. 혹은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는데 미래를 생각해요. 여기서는 별로야. 미래에서 은혜 받을 거야. 지금이 중요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지금 우리에게 빌립과 같이 은혜 주십니다. 빌립을 통해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이 시간 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세요. 그게 지금은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잘 받아서 하나님은 기쁘고 또 은혜로 채워질 때 때가 되면 또 다음에서 또 거기서 또 그 주의 종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 종의 은혜를 받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한 분만 만나게 되지 않아요. 또 만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분한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아무 종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만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목사님. 아니, 젊어서 안 돼. 아유, 이전에 있던 윤홍식 목사님은 예를 들어 70, 제가 70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70에서 은퇴를 해서,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70이 돼서 은퇴를 하는데 젊은 목사님은 30대, 혹은 40대 새로운 목사님이 딱 오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주의 종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다음 사람들을 이끌어갈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가는 뭐, 우리 저만 있지만, 예를 들어 또 부교육자를 우리가 모셔서 다음 부교육자를 모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또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고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인간에 의존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기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지금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은혜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은 그저 살던 습관대로, 살던 패턴대로, 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삐뚤어진 그대로, 구부러진 그대로, 모르는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다시 한번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이제 굽은 것을 펴주시고 삐뚤어진 걸 바로잡아주시고 올바르게 해주실 때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충만히 누려서 다시 한번 흔연히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사모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바라보는 나아가는 기쁜 삶 살아가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